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의 위협에도 테러와의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올랑드 대통령은 오늘 ISIL이 전날 파리 테러범 동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어떤 것도 프랑스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ISIL은 파리 테러범이 등장해 인질 처형 등의 장면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와 프랑스는 모두 최근 테러 공격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양국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인도는 올랑드 대통령의 이번 방문 중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36대 판매 계약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첫 방문국인 라오스 수도 비엔티아에서 통신 탐마봉 라오스 총리와 만났습니다. 케리 장관은 탐마봉 총리와 시리아 평화회담을 비롯해 아시아가 직면한 도전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라오스 어린이들의 영향을 지원하기 위해 600만 달러 상당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현재 1,9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라오스 내 지뢰 제거를 위한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밖에 라오스 당국자들에게 라오스 내 표현의 자유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는 27일에는 중국을 방문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라오스 중부 도시 사이손본에서 어제 중국인 두 명이 폭탄 공격을 받아 숨지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들이 차량에 탄 상태에서 폭탄 공격을 받았으며 사망자 중 한 명은 중국 광산회사 직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라오스 주재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라오스 당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의 첫 방문국인 라오스에 도착한 날 발생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사이손보는 인구 8만 2천의 산악도시로 최근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의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휴일인 어제 LJ 아이오와주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화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주말을 아이오와주에 머물면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특히 어제 아이오와주의 한 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오는 2월 1일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투표가 실시됩니다. 민주당의 유력 경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어제 아이오와주 노스리버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연설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이상주의 대신 자신의 경험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동부를 강파한 폭설과 강풍으로 25명이 숨지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 오늘 지역 내 도로 상당수는 통제되고 지하철도 부분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정부가 폐쇄되고 주변 지역 모든 학교들이 휴교했습니다. 미의 하원은 이번 주 휴회를 결정했으며 상원도 주초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오늘 서일본과 혼슈 북부 지역에 폭설이 쏟아져 항공편 결항과 철도 연착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도토리현 니치난초에서는 오늘 새벽 산사태가 발생해 주택 한 채가 반파되면서 집안에 있던 88살 할머니가 숨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와 오늘 폭설과 한파로 6명이 숨졌습니다. 이란 사법당국이 테헤란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공격과 관련해 약 100명을 체포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교 공간에 대한 공격을 둘러싸고 긴장 상태에 있는 사우디에 대한 화해 제스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 제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5자가 단합을 한다면 안보리 상임위석의 대부분이 참석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참여하고 이 5자가 한국과 합쳐서
미 국무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중국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북한을 뺀 5자 회담론은 기존의 6자 회담의 틀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에 가끔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밤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4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대북 제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이번 통화는 대북 공조 강화는 물론 중국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 추진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두 외교장관의 통화는 오는 27일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한국 시각으로 24일 오후 이루어졌습니다. 케리 장관은 자신의 이번 중국 방문에서 북한이 전략적 사고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핵 6자 회담 틀 내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5자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협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입니다.
5자가 단합을 한다면은 안보리 상임위석의 대부분이 참석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참여하고 이 5자가 한국과 합쳐서 한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두 장관은 케리 장관의 방중 직후 다시 전화통화를 하고 방중 결과와 평가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두 장관의 이번 통화는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7일 새벽 전화통화 이후 두 번째입니다. 특히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 사흘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케리 장관의 방중에 앞서 미국과 한국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를 과시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제재를 담은 미국 주도의 안보리 결의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은 안보리 결의안 추진과 대북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케리 장관은 이미 북한 핵실험 직후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중국의 방식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4차 핵실험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할 수는 없다며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선 케리 장관이 이번 방중에서 외교적 수사에 얽매이지 않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더라도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 뜻대로 쉽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입장 일치가 되는 게 많겠지만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다고 중국이 바라는 대로 반응을 한다는 개런티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 좀 이렇게 인크리멘탈리 나갈 수가 있겠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전 핵실험 때보다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제재에 참여는 하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만큼이 아닌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춘다는 정도로만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중국 압박 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을 상당히 압박을 했을 경우에 미국의 압박에 대한 북중관계의 복원, 북중관계가 같이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공조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위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정말 실질적인 제재는 북중 간의 양자 제재로 좀 남겨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처럼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 간 대북 제재 수위에 대한 입장차가 있는 상황에서 캐리 장관의 중국 방문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수준은 앞으로 한두 주일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중국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존 케리 국무장관의 이번 주 베이징 방문 목적이 중국과의 대북 정책 공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연일 중국의 대북 억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일 시작된 케리 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전화회견에서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되돌리도록 하는데 어떤 다자적 혹은 독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이번 중국 방문의 중요한 의제라는 겁니다. 캐리 장관은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거쳐 오는 27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캐리 장관의 입장을 상기시키면서 캐리 장관이 중국의 실질적이고 효과적 조치를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캐리 장관이 중국 당국자들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대한 서로의 입장과 가능한 조치를 비교할 것이라며 아울러 중국의 어떤 독자적 조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생명선이자 후원자인 중국이 북한의 확산 경로를 차단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 수단 확보를 저지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게 해당 조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관리는 북한에 대해 단합된 전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 전선은 강력해야 하며 연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 평화의 길로 나서도록 하고 도발적 행동은 막다른 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데 중국 정부가 미국, 한국, 일본과 일치된 입장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리는 북한이 여전히 불법 활동과 확산 활동에 연루돼 있다며 중국을 거치지 않고는 국제사회와 거래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결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확산 활동을 차단하고 제약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관리는 북한에서 미국인 관광객이 또다시 억류된 것과 관련해 캐리 장관과 국무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미국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속한 석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직접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북한을 뺀 5자 회담론은 기존 6자 회담의 틀을 무시한 게 아니라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제안한 북한을 뺀 5자 회담 언급이 6자 회담 틀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5자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보자는 뜻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6자 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또 한국 정부는 5자 회담뿐만 아니라 한, 미, 일, 한, 미, 중 등 소다자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과거 6자 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을 뺀 5자 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6자 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대화와 담판은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방안이라며 6자 회담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5자 회담론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결국은 6자 회담 틀 안에서 5자 회담이 아니라 6자를 무시하고 5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고 결과적으로 그럼 압박의 목표라는 것이 북한을 배제하는 즉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완전히 아웃시키는 이와 같은 어떤 뉘앙스를 지닐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거고 이게 이제 중국으로부터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한을 뺀 5자 회담으로 6자 회담을 대체하자는 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도 박 대통령 발언의 초점은 실질적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 데 있으며 북한의 비이성적 행태가 계속되는 한 보다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고민 끝에 나온 제안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기존의 대북 경제적 협력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이 지속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기가 어렵지 않았느냐. 뭐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협상체제로 만들어 가보자 하는 것이 이제 5자 회담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중국은 박 대통령이 제기한 5자 회담론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 일변도의 대응 방안엔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중국이 미국이나 한국과 함께 북한 제재의 편에 섰을 때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펴는 미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도 북한에게 비핵화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근거로서 9.19 공동성명과 6자 회담 틀을 현 단계에서 버리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핵능력을 키우는 조치들을 계속할 경우 중국이 바라는 동북아 정세 안정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미 한일 동맹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 조치 또한 중국을 더욱 고민에 빠지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한국군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편입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는 공유하되 한국군은 모든 판단을 주도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25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한 양국 군 당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한국이 편입될 것이라는 추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편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몸뚱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게 편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지 이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어떤 미국 MD 체제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 그런 건 아닙니다.
김 대변인은 또 미한일 3국의 정보 공유 약정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 것과 관련한 정보 공개에 국한된 것으로 MD 편입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MD 편입 관련 논란은 화살이 날아올 경우 화살을 피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을 막고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합참의장회의를 다음 달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학유 공보실장입니다.
내달 중으로 한미일 합참의장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현재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화상회의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회의 방식과 시기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 공보실장은 이번 3국 합참의장회의가 현 위기 상황과 관련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핵실험 이후 세 나라 군 당국 간 공조 방안과 긴밀한 대북 정보 공유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전 실장은 이와 함께 3국 합참의장 회의 장소로 일본이 거론되거나 중국을 의식해 회의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관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추가 전개될 가능성과 관련해 이는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차원의 무력 시위라고 말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미한 두 나라의 전략적 의도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중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의 열쇠를 베이징이 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한계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제히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핵실험 다음 날인 지난 7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대북 접근법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북한 핵 문제에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의 대응은 더 이상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3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최근 VOA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대북 제재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sanctions. I don't think you can have effective sanctions without China.
중국은 대북 제재의 핵심 요소이며 중국 없이는 효과적인 대북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원유, 소비재, 석탄이라는 세 가지 핵심적인 지렛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국경도시인 단둥의 지하송유관을 통해 연간 50만 톤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원유의 9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북중관계에 밝은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ly on the table for discussion. I think that Secretary Kerry is reported to have raised that issue with the Chinese foreign minister in a phone.
존 케리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원유 문제를 제기했고 케리 장관이 곧 베이징을 방문해 그 문제를 논의할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앞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지난 18일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중국에 대북 원유 수출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광운대 신상진 교수는 중국이 일시적으로는 몰라도 대북 송유관 꼭지를 완전히 잠그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보면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좀 경색되어 있고 이런 국면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이 석유 공급을 파이프라인을 이제 잠글게 될 경우에 이 북한과 중국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고 또 오히려 오히려 더 효과가 오히려 이 뭐랄까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중국은 지난 2003년과 2006년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대북 원유 공급을 며칠간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또 북한이 필요로 하는 소비재 80%와 쌀, 옥수수, 밀, 콩 같은 식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품목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품목으로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중국이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제한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coal is maybe the energy supply where DPRK shows the greatest potential exposure.
북한의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으로서는 석탄 수입 제한 같은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편 신상진 교수는 중국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와 기업 그리고 해운 활동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문제 이제 가지고 국제사회가 중국을 압박할 경우에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이렇게 충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어떤 이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이 약간 형식적이라도 최소한도 좀 그 동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결국 중국은 미국과 한국이 바라는 수준의 고강도 대북 제재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신상진 교수는 말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 외에도 미중 관계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지금 압박하는 데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협조해 주기가 조금 이 곤란한 이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가 좀 이 강화되고 있고 이게 남중국해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대만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기가 지금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참여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살리면서도 북한이 뒤흔들릴 정도의 제재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한국 국회는 그동안 여당과 야당 사이의 의견이 맞섰던 북한 인권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북한인권법에서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관한 입장 표명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3년 8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됩니다. 서울 시내 대학생들이 함께 정치와 통일 관련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호를 발행했고 이제 3호 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만드는 정치, 통일 잡지, 더 무브먼트 회원을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번 주제가 북한의 변화와 약간 그런 것에 대한 거였으니까 이번에는 북한의 변화보단 남한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사무실. 대학생 6명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대학생들이 발간하는 정치 통일 잡지를 제작하는 더 무브먼트의 회원들입니다. 더 무브먼트는 서울 소재 7개 대학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모여 만든 대안 언론입니다. 더 무브먼트의 김영진 대표입니다.
정치 통일, 대학생들이 발간하는 정치 통일 매거진인데요. 뭐 후원부터 기획, 기사 작성, 인터뷰, 칼럼, 그리고 강연 기획까지 전부 다 대학생들의 손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지향한다는 것인데요. 더 무먼트는 정치 통일에 대해서 이제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정확히 이제 대학생들이 정확히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서 이제 사회 현안이나 사회 이슈를 바라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무브먼트는 정치부, 통일부, 편집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잡지만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강연이나 토론회도 개최하고 정책 법안 발의와 질의 관련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 정희윤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호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조금 기억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기사를 다루기 전까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이제 현재 계시는 대통령님의 이제 대선 공약이었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학생들의 입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게 또 어떻게 개선이 될까.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서 되게 뜻이 깊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 우리가 대학생들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끼리의 뭔가 조금 더 개선안을 낼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되게 애착이 가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또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냐면 2015, 2016년 남북관계 그거를 재조명하고자 하고 또 두 번째는 군사안보가 저희가 시즌2로 돌아가거든요. 이번에는 시즌3를 맞는데 시즌3에서는 여성과 군인을 이제 담당하게 될 거고 또 북풍, 아무래도 선거철이잖아요. 그래서 북풍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주성 씨는 정치부장을 맡고 있는데요. 더 무브먼트가 청년의 목소리를 전하는 장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을 보는 시각 같은 게 첫 번째는 사실 청년은 상당히 어떤 정치 같은 데 관심이 없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청년이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의견을 표출할 장 같은 게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희 지금 TM이란 잡지는 그런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청년의 목소리?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 데서 좀 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그런 걸 좀 표방할 수 있는 그런 잡지가 되고자 계속 청년 대학생 잡지를 강조 드리는 것 같아요.
부편집장인 전혜린 씨는 취재 활동을 하면서 탈북민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취재원들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꽃제비라고 하죠. 그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자기 형이 이제 골목대장이어서 뭐 보위부한테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밤에 들어가서 돌을 던져서 보위부들 이제 다치겠다 이런 경험을 되게 웃으면서 엄청 재밌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너무 쉽게 막 그때 다리 두 개 부러졌었지 이러면서 되게 쉽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긴 한데 한편으로는 아 북한이 지금 저렇게 되게 열악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걸 재밌게 얘기하실 수 있을 만큼 지금은 많이 편해지셨구나 하는 마음에도 마음이 좋기도 했어요.
더 무브먼트. 젊은이들이 만드는 잡지인 만큼 만드는 과정도 홍보 방법도 참신하고 열정적인데요.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황수연 씨 그리고 편집장인 방성원 씨의 얘기입니다.
SNS를 지금 공략을 하려고 이렇게 따로 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저희부터 해서 점점 이런 영향력을 점점 확산시켜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는 공부하면서 공부한 것과 실제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을 융합하면서 그걸 또 기사로 풀어내고 약간 그런 과정에서 보람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었잖아요. 그래서 125회 때에 안 좋았던 점을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읽기 쉽고 접근하기 쉽고 그러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잡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서 한두사 선배인데도 같은 과고 그리고 비슷한 이론을 먼저 배우신 분들을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제 의견을 말하면은 제 자신도 굉장히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더 무브먼트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각각 창간호와 2호를 발간했고 이제 3호 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김영진 대표의 설명입니다.
작년 9월에 창간호를 발간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9개월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후원이며 기획이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대학생들이 기획하고 전부 다 이제 대학생들이 실행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처음에는 어디서 후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딱히 저희가 체계도 잡히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기획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고 그리고 완성도도 사실 굉장히 높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체계를 서서히 잡으면서 이제 2호가 12월에 발간이 되었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3월 달에 더 무먼트 이제 3호가 발간됩니다. 그래서 저희 더 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간지를 목표로 그러니까 3, 6, 9, 12월 분기마다 하나씩 발간을 목표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인식을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전문가분이나 이렇게 뭐 남북 대학생들을 같이 모셔 놓고 한번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라오스에서 아시아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방문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소식. 또 임산부가 감염될 경우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또 미국 뉴스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안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케리 장관이 어제 아시아 순방의 첫 방문국인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는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의장국인데요. 다음 달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앞두고 케리 장관이 라오스를 사전 방문한 겁니다. 케리 장관은 통싱 탐마봉 라오스 총리와 회담했는데요. 탐마봉 총리는 케리 장관의 방문이 두 나라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는 미국에서 열리죠?
네,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중순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데요.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 요즘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원하고 있고요. 또 미국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네. 올해 오바마 대통령의 라오스 방문도 예정돼 있죠?
네, 라오스에서 열리는 연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미국 대통령이 라오스를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케리 장관이 이제 라오스를 방문하고 이어서 어떤 나라들을 방문하게 될 예정인가요?
네, 또 라오스에 이어서 캄보디아와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는데요. 이 캄보디아 역시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캄보디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하고 또 캄보디아의 정치적 탄압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앞서 한반도 뉴스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 이 북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중국이 안보리에 강력한 대응에 협력하고 또 북한을 좀 더 강하게 압박하도록 촉구할 전망입니다.
네, 이번엔 이란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하는군요.
네. 당초 지난해 11월에 예정됐던 방문인데요.
네.
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연쇄 테러 공격으로 130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번 달로 연기된 겁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바티칸과 프랑스를 차례로 방문하는데요. 이 바티칸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예. 자, 로하니 대통령, 이번 그 유럽 방문에서는 어떤 문제들을 논의하게 될까요?
네, 이란은 지난해 주요 6개국과의 핵협상 타결에 따라서 이 경제 성장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장의 걸림돌이 됐던 핵 관련 제재도 지난주에 해제됐죠. 이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유럽 방문도 국제 무대로의 복귀와 유럽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주요 의제인데요. 이란은 제재 해제에 따라서 유럽으로부터 투자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하니 대통령은 8%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유럽 기업들도 새롭게 열리는 이란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이 이제 경제 제재가 풀리면서 경제가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인지 이번 유럽 방문에 앞서서 로하니 대통령 에어버스 여객기 도입 계획을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정부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이 프랑스의 본부를 둔 에어버스사 여객기를 110억 대를 구매한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계약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란은 오랜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 노후한 여객기들의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 새 여객기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란 정부는 또 핵 관련 제재가 풀리면서 이 외국에서 환수하게 된 자금을 외국 계좌에 계속 보관하면서 여객기 구매 등 수입 대금 결제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이 로하니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이란이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촉구를 했다고요.
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주에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국제 무대에 복귀는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이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또 사우디와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의학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인데 지카 바이러스가 뭘까요?
네, 주로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원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이 좁은 적도 지대에서 주로 발생하다가 최근 브라질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휴식을 취하고 영양을 잘 섭취하면 대부분 낫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인데요. 임신부가 감염되면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공포감이 커졌습니다.
네, 소두증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머리가 작은 그러니까 아기의 머리가 정상보다 작은 걸 뜻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산모가 출산한 소두증 아기의 사진을 보면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 머리 둘레가 일반 신생아보다 현저히 적은 것을 더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작은 네.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뇌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아기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까지 4천 건 가까운 이 소두증 의심 사례가 보고됐고요. 이 중 230건은 소두증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또 소두증 의심 사례로 보고된 신생아 46명의 사망 원인 가운데 이 5명은 바로 이 소두증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임산부의 경우 브라질 등 지카 바이러스 감염 지역에 대한 방문을 재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 그 브라질은 올해 올림픽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예, 바이러스 확산이 되면은 올림픽 그 성공적인 개최에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비상이 걸려 있는데요. 올림픽을 개최하는 리우시 당국은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이집트 순모기 박멸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 당국은 방역요원 3천여 명을 동원해서 올림픽 개막 전에 시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벌이고요. 또 4월과 7월 두 차례 추가 집중 방역을 하고 또 8월 올림픽 기간에는 매일 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앞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이제 지카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의 좁은 적도지대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브라질로 유입이 됐을까요?
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2014년에 열린 브라질 월드컵이나 리우 국제 카누 대회 당시에 외국에서 브라질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에서도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에서 과거 지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었는데요. 이 타이완에서도 처음으로 20대 태국인 남성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되면서 이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무소속으로 올해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이라고 미국 여러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타임스 신문은 블룸버그 전 시장이 측근들에게 출마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블룸버그 전 시장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나 뉴욕시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예. 블룸버그 전 시장 하면 이제 소속 정당을 몇 번 바꾼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것 같군요.
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원래 민주당을 지지했는데요. 2001년에 뉴욕시장에 도전할 때는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공화당에서 나와서 무소속이 됐고요. 블룸버그 전 시장은 총기 규제라든가 낙태, 이민 문제 등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아갈 경우 11월에 본선거에서 공화당보다는 이 민주당 지지표를 빼앗아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3월 초에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각자의 셈법에 따라서 다른 대통령 후보들의 반응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민주당 후보들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블룸버그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해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블룸버그 전 시장이 나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민주당 후보를 지명을 받을 테니까 그럴 걱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샌더스 후보는 또 다른 억만장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네, 이 억만장자란 표현이 나왔는데 이 블룸버그 전 시장은 공화당의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처럼 기업인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란 언론사를 운영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어제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 민주주의는 억만장자들 간의 경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자신이 승리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후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같은 기업인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어제 CBS 방송에서 블룸버그 전 시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이 실제로 출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블룸버그 전 시장과 트럼프 후보는 이 총기나 낙태 등 여러 쟁점에서 이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역시 환영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실제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이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를 들 수 있는데요. 제프시 후보는 어제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실제로 블룸버그 전 시장이 대선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나 이 샌더스 후보가 각 당의 후보 지명을 받을 경우에나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예. 자, 이제 각 당의 후보를 뽑기 위한 예비선거 과정의 첫 시험대죠. 아이오와 당원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 CBS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이오와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샌더스 후보가 47% 지지를 얻으며 46%를 얻은 클린턴 후보를 1%포인트 차로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막상막하 대결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 공화당의 경우에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39%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이 테드 크루즈 후보가 34% 지지를 얻으면서 5%포인트 차이,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는 주요 신문이나 방송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 아이오와주의 유력 신문이죠. 아이오와 디모인스 레지스터가 지지 후보를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후보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해서 지지를 선언했고요. 공화당 후보로는 마르코 루비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두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먼저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지식과 경험의 깊이나 폭에 있어서 따라올 후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고요. 루비오 후보에 대해서는 공화당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공화당 내 분노와 비관주의, 공포의 정서를 거부하고 기회와 낙관주의를 강조하는 후보로 본다면서 이 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최근 C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이오와주에서 루비오 후보는 13% 지지를 얻으면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포츠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슈퍼볼이라고 하면은 미국 프로풋볼, 그러니까 프로 미식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경기인데 올해 슈퍼볼 출전팀이 확정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덴버 브론코스가 올해 슈퍼볼 우승컵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캐롤라이나 팬서스는 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49-15로 크게 누르고 슈퍼볼 행 티켓을 거머쥐었고요. 덴버 브론코스 역시 어제 수비에 힘입어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20-18로 누르고 슈퍼볼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예. 자, 팬서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슈퍼볼 진출이 널리 예상돼 왔었고요. 결국엔 나가게 됐군요.
맞습니다. 팬서스는 올 시즌 쿼터백 캠 뉴튼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단 한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이 쿼터백이라고 하면요. 이 공을 받아서 유리한 곳에 던짐으로써 이 공격을 지휘하는 선수를 말하는데요. 뉴트 선수는 어제도 이 터치다운 패스를 두 개나 하고 또 두 번은 직접 뛰어서 터치다운을 하는 등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 미식축구에서 공을 던지거나 직접 뛰어서 결승점까지 가져가는 걸 이 터치다운이라고 부르죠.
네. 자, 미식축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4대 스포츠 가운데서도 제일 인기 있는 이 스포츠이기도 하고요. 또 이
네.
슈퍼볼에 나가는 거는 모든 미식축구 선수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팬서스는 이번 슈퍼볼 진출이 처음이네요.
네, 맞습니다. 팬서스는 첫 도전이고요. 브론코스의 경우 2년 만의 일입니다. 지난 2014년에 슈퍼볼에 나가긴 했지만 시애틀 시혹스에게 패했는데요.
네.
이번에 만약 이 브론코스가 우승한다면 1999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50번째를 맞는 슈퍼볼 경기는 오는 2월 7일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산타클라라시에서 벌어지는데요. 이번에 과연 어느 팀이 이 슈퍼볼 우승컵을 안을지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에 가끔 흐리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밤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4미터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1도, 남포 최저 영하 11도, 최고 0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 영하 3도, 강계는 최저 영하 21도, 최고 영하 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다소 끼고 흐리겠는데요. 해주 최저 영하 8도, 최고 0도, 개성 최저 영하 10도, 최고 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최고 영하 2도, 해산 최저 영하 28도, 최고 영하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최고 0도, 선봉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 동해안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존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첫 방문국인 라오스 수도 비엔티아에서 통신 탐마봉 라오스 총리와 만났습니다. 케리 장관은 탐마봉 총리와 시리아 평화회담을 비롯해 아시아가 직면한 도전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라오스 어린이들의 영양을 지원하기 위해 600만 달러 상당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현재 1,95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라오스 내 지뢰 제거를 위한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는 27일에는 중국을 방문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라오스 중부 도시 사이손본에서 어제 중국인 두 명이 폭탄 공격을 받아 숨지고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들이 차량에 탄 상태에서 폭탄 공격을 받았으며 사망자 중 한 명은 중국 광산회사 직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라오스 주재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라오스 당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사이손보는 인구 8만 2천의 산악도시로 최근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의 위협에도 테러와의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 중인 올랑드 대통령은 오늘 ISIL이 전날 파리 테러범 동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어떤 것도 프랑스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ISIL은 파리 테러범이 등장해 인질 처형 등의 장면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와 프랑스 모두 최근 테러 공격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양국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인도는 올랑드 대통령의 이번 방문 중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 36대 판매 계약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휴일인 어제 일제히 아이오와주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공화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주말을 아이오와에서 머물면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오는 2월 1일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투표가 실시됩니다. 민주당의 유력 경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어제 아이오와주 노스리버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연설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이상주의 대신 자신의 경험을 선택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부 국가 카메룬에서 두 건의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25명이 숨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당국자를 인용해 카메룬 북부 도시 보도의 중앙시장과 마을 진출입로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보코하람이 테러 공격을 자행해왔습니다. 보코하람은 카메룬 정부가 무장 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2013년 이후 자주 테러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동부를 강파한 폭설과 강풍으로 25명이 숨지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 오늘 지역 내 도로 상당수는 통제되고 지하철도 부분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정부가 폐쇄되고 주변 지역 모든 학교들이 휴교했습니다. 미 의회 하원은 이번 주 휴회를 결정했으며 상원도 주초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이란 사법당국이 테헤란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공격과 관련해 약 100명을 체포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교 공간에 대한 공격을 둘러싸고 긴장 상태에 있는 사우디에 대한 화해 제스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